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외부 세계에 개방을 할 경우 연간 10%에서 12%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과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인 메릴 린치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북한이 연간 10%에서 12% 성장을 하게 되면 40년 뒤에는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현재 40배에서 19배로 좁혀지게 되고요. 1인당 국민소득 격차도 현재 줄어들어서 40년 뒤에는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현재 3.2배에서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4%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IMF가 최근 발표한 성장 전망치 8.2%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요. IMF는 중국이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시장과 깊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럽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 중국의 경제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텐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이 중국 당국에 제시한 방안이 눈길을 끄는군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 정도 되는 돈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때 지원 자금은 은행이나 금융권의 돈이 아니라 이 정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중국 정부가 국내 총 생산의 3% 정도를 경기 부양을 위해 쓰게 될 경우 유럽 위기가 장기화되더라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7.2%대는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사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네, 스탠다드앤푸어스사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 경착륙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면서 이 5%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해서 이 IMF의 보고서와는 다소 다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최근 중국에서는 이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죠?
예, 이번 달 들어서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되는 채소 가격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이전에 비해서 최고 34%가량 올랐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산둥 지역은 이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 채소 산지인데요. 이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청경채라든지 배추, 시금치, 파 같은 야채가 한 달 전보다 최고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중국에 몰아닥친 한파 때문이겠죠?
예, 최근 세계 곳곳이 이상 한파 또는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중국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냉해 피해에 운송까지 차질을 빚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개 춘제 이전에 채소 가격이 올랐다가 이 춘제가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상 한파로 채소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어서 중국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범화 소식 들어보죠.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범화가 여행객들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버마가 최근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 과거 공산 정권과는 전혀 다른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최근 버마는 외부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고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열악한 기관시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예,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선, 국내선 등 비행기 노선이 부족하고요. 호텔 등 숙박시설도 열악하고 훈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배워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경기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0.7% 늘었고 제조업의 평균...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 수치만큼 유용하고 효율적인 도구도 없을 텐데요. 이 경기 선행 지수란 가까운 미래에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대개 어떤 지표들이 이 경기 선행 지수 작성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생산 부문에서는 재고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만약 제조업에서 재고가 줄고 출하량이 많아지면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계 소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예측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구인 구직 비율, 종합주가지수 등 10개의 지표를 이용해서 이 경기 선행지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3월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는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가 두 달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7일 지난해 12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94.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 내각부는 이 같은 경기 선행 지수를 토대로 일본의 경제가 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지난해 발생한 태국의 홍수 때문에 이 수출 산업 분야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제 그 충격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는 듯하죠.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